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5절 말씀까지 신약 성경 174면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같이 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멘. 제가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 요한복음 14장에서 17장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내일 새벽에 십자가에 달려 잡혀서 가실 겁니다. 오늘 저녁 늦은 저녁에 제자들을 앞에 앉혀놓으시고 말씀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참으로 중요한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내가 이 제자들에게 무슨 말씀을 해줄까? 예수님께서 그래서 아주 꼭 해주고 싶었던 그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오늘 15장 말씀에 나오는 포도나무 비유입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고 그리고 내 아버지는 농부이고 그리고 너희는 가지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포도나무라고 말씀을 하시고 우리를 가리켜서 가지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데는 이유가 있죠. 아주 심오한 뜻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가지의 사명은 열매를 맺는 것이다 말씀을 하시고 만일에 열매를 맺지 아니하면 그 가지를 꺾어서 불 속에 던져버릴 것이고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해질 수 있도록 깨끗하게 하고 정돈을 하실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는 열매를 맺어야 되는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반드시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이 열매는 맺혀도 되고 안 맺혀도 되고 이것이 아닙니다.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열매를 맺지 않으면 그 가지는 곧 죽은 것이나 마찬가지죠. 반드시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그런다고 해서 우리가 열매를 맺고 싶다고 해서 또 맺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여기에는 비결이 있죠. 8절 말씀해 보면은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고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열매를 맺어야만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 자체가 하나님께서 영광받기 위함이죠.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계실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을 것 같습니까? 영광을 어떻게 받으시냐 하면은 열매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즉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기 위해서 이 백성을 창조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그 열매를 맺는 성도를 보면서 사람들은 이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다. 예수님을 닮았다. 뭐가 달라도 분명히 다른 사람이다.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반드시 달라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구나 이 말이 나와야 정상인 것이죠. 반면에 열매를 맺지 않으면은 하나님께서는 나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실 수가 없고 세상 사람들도 나를 예수님의 제자로 인정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가지 된 자로서 우리가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할, 인식을 하고 있어야 할 사명은 내가 열매를 맺혀야 되겠구나. 근데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5장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있는데요. 바로 내 안에 거하라 이 말씀이죠. 내 안에 거하라. 왜 예수님께서 내 안에 거하라 이 말씀을 하셨냐 하면은 이것이 우리가 열매를 맺는 비결이기 때문에 그렇고, 이제 여러분 입에서는 내 안에 거하는 게 무슨 의미지? 라고 하는 말이 나와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내 안에 거하는, 예수님 안에 거하는 이 비결을 우리의 삶에서 녹아내어야만 되고, 그래야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이 비밀을 깨달아 알아야 되고, 삶 속에서 이 말씀을 실천을 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열매가 무엇입니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열매는 성령의 열매가 있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인내와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아홉 가지 열매가 있습니다. 네, 이 열매를 가리켜서 성령의 열매라,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의 열매라, 쉽게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의 성품이라는 말씀입니다. 이 사랑, 희락, 화평, 인내,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아홉 가지 열매는 알고 보면은 인격의 열매고 성품의 열매입니다. 네, 이 성품은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성품이지,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져 버린 우리는 아무리 노력을 해도 이 열매를 맺힐 수는 없습니다. 겉으로 보면 사랑인 것 같은데 속을 들여다보면 사랑이 아니죠. 바람이 불어오면 쉽게 흔들려 버리는, 깨어져 버리는 그런 사랑입니다. 오래 참는 것 같은데 알고 보면은 속이 부글부글 끓고 있는 오래 참음일 가능성이 많고, 또 그렇게 오래 가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품은, 성령의 이 성품은 우리가 맺힐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열매이죠. 그래서 이 열매는 하나님만이 맺힐 수 있는 열매인데, 하나님께서는 나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열매를 맺혀나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열매를 원치 않는 분은 없을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열매를 맺힐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요한복음 15장에서는 아주 간단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과의 관계에 집중하라 그럽니다. 주님과의 관계에 집중하면 이 열매는 저절로 맺혀지는 것이지, 내가 노력을 해서, 내가 애를 써서 사랑해야 하는데, 오래 참아야 하는데, 선을 행해야 하는데, 절제해야 하는데, 아무리 노력을 해도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는 여러분 자신을 발견을 할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열매를 맺히려고 열매에 집중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근데 열매에 집중해서 맺힐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열매는 하나님께서만 맺힐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은 가지가 아니라 본체이고 뿌리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주님과의 관계에 집중을 해야 이 열매를 맺힐 수가 있는 것이지, 하나님과의 관계를 등한시하면서 열매를 맺겠다고 그러면은 안 됩니다. 피곤하고, 이 열매를 맺히기 위해서 집중하면 집중할수록 탈진하고 힘들어집니다. 왜 나는 열매가 없을까?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열매가 맺혀질 수가 있겠습니까? 5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5절입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너무나 쉽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 사람은 열매를 많이 맺는다. 사랑의 열매도, 인내의 열매도, 절제의 열매도, 변함없는 충성의 열매도 많이 맺을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맺으시니까 가능한 겁니다. 그러나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하나님의 일은 단 1도 할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혹시 내가 지금 하나님 안에 거하고 있지 않으면서도 열심히 봉사를 하고 있고 열매를 맺고 있는 것 같다는 착각에서 빨리 빠져나오셔야 합니다. 그것은 참된 열매가 아닙니다. 주님은 내 생명의 뿌리이시고 근원이시죠. 그 주님에게서부터 무엇인가 공급을 받아야만 가지는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통로가 연결이 되어 있어야만 가지는 가지로서의 사명을 감당을 할 수가 있지, 가지를 아무리 잘 돌본다 할지라도 통로가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열매를 맺힐 수가 없습니다. 바로 주님과의 교제를 말합니다. 주님과의 교제는 기도와 말씀 외에는 하나님과의 교제는 단절됩니다. 기도와 이 말씀, 주님과의 관계를 맺는 데 역점을 기울일 때에 그제서야 우리는 열매를 맺을 수가 있죠. 그리고 이러한 성품, 사랑과 희락과 아홉 가지 성품을 잘 갖추게 되면 그 사람은 복을 받습니다. 그 사람이 있는 가정은 참복을 받습니다. 가정의 열매는 무엇입니까? 가정은 들어가면 사랑이 넘치고 그리고 화목한 가정, 들어가면 나오고 싶고 들어갈 것만 생각하면 스트레스를 받는 가정은 이 열매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 아홉 가지 열매, 사실 따져보면 한 가지죠. 사랑입니다. 이 열매만 딱 맺히게 되면 가정에서 열매가 맺혀지는데 가정이 단란하고 화목하고 저녁에 일을 마치고 나면 빨리 집에 돌아가고 싶고 이런 가정이 되는 것이죠. 교회에 맺혀지는 열매는 교회에 우리가 이와 같은 아홉 가지 열매를 가지고 있으면 교회에 맺혀지는 열매는 부흥입니다. 이 부흥에 대해서는 잠시 이따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직장에서 이런 열매를 맺히면 직장에서는 활기가 돕니다. 직원들이 일하고 싶어해요. 국가는 진정한 부강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거꾸로 이러한 성품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아무리 노력을 해도 가정은 속을 들여다보면 가짜 화목이죠. 힘들어집니다. 국가가 부강한 것 같지만은 속을 들여다보면은 썩어가고 있어요. 아무리 핵무기를 가지고 있고 강력한 군대를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이런 열매가 없으면은 속에서는 그 안에서부터 막 썩어 들어가는 냄새가 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 이 성령의 열매를 맺어도 되고 맺지 않아도 되고 선택사항이 아니라는 겁니다. 반드시 맺어야 하는 열매죠. 그러면은 이 열매를 맺히기 위해서는 열매에 집중을 해서는 안 됩니다. 스트레스만 받을 뿐입니다. 열매를 맺히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품속으로 뛰어들어가는 것이 필요하고 잠잠히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고 구하는 그 시간들이 주님과의 교제가 필요한 것이죠. 그럴 때 예수님께서는 나를 통하여서 공급을 해주십니다. 교제가 있어야 공급이 되는 것이죠. 만약에 여러분 지금 답답하시다면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는 것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그때는 기도하는 자리에 나가시는 것이 지혜롭습니다. 기도하면서도 답답하면은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것 해결하라, 이것 회개하라 라고 주시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해결을 하면은 답답함이 사라집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에게서부터 내려오는 공급되어지는 기쁨이 그 속에 있는 것이죠. 이처럼 교회가 예수님 안에 거할 때에 그때 교회는 열매를 맺게 됩니다. 교회의 열매는 부흥이죠. 그런데 사람이 많이 모인다고 해서 그게 부흥이 아닙니다. 사람이 많이 모이는 것이 부흥이라고 한다면은 서울에 가면은 능인선원이라고 있습니다. 제가 지나가면서 보니까 버스가 수십 대 그 절 버스가 서 있습니다. 수만 명의 사람들이 아마 불자들이 그곳에 모일 겁니다. 근데 그걸 보면서 부흥이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이 없는 곳에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일 수 있다면 예수님이 없는 교회에도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모일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가리켜서 부흥이라고 그러지 않습니다. 중세시대 어땠습니까? 중세 유럽은 그 유럽에 있는 모든 나라들은 전부 다 주일이 되면 교회를 모여들었습니다. 유럽 전체 국교가 기독교였죠. 주일날 교회로 다 몰려들었습니다만은 그런데 그걸 가리켜서 부흥의 시기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차고 넘쳤지만은 그 시기를 가리켜서 암흑기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은 참된 하나님과의 교제가 없었기 때문에 기도와 그리고 말씀이 없었기 때문에 여러분 참된 부흥은 참된 성도가 일어남이 부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님으로 모시고 예수님으로 인해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그분의 이름만 불러도 좋아서 어쩔 줄 몰라는 성도, 이런 성도가 일어나는 것이 부흥이죠. 이 부흥은 우리가 그렇게 하려고 해서, 억지로 하려고 해서 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가 애써야 할 부분은 주님과의 관계이죠. 주님의 품속에 들어가서 주님 앞에 잠잠히 머무르면서 주님의 얼굴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여기에 역점을 두어야, 그래야 부흥은 일어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나는 주님 안에 거할 거야. 이 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나는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 안에 거할 거야. 가지인 우리는 비록 약하고 미천하고 잘 모르지만은 그래도 괜찮습니다. 주님과 통로만 연결되어 있으면은, 내가 예수님 안에만 거하고 있으면은, 나는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다 할지라도 예수님에게서부터 공급을 받는 것이 있으면은 부족하지만은 꽃을 피울 수 있고 열매를 맺힐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변변치 않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품 안에 거하면은, 그러면은 주님에게 있는 그 능력이, 주님에게 있는 그 지혜가 우리 가운데로 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분의 얼굴에서는 부족한데도 빛이 납니다. 다릅니다. 생각하는 것이 다르고 말하는 것이 다르고 깨닫는 것이 다르죠. 그래서 우리의 기도 제목은 이것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떠나서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 새 속에 물들지 않고 늘 주님 안에 거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이것이 우리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하죠. 주님 안에 거하면은, 능력이 필요하면은 주님으로부터 능력이 공급이 됩니다. 지혜가 필요하면은 주님으로부터 지혜가 공급이 됩니다. 이 모든 것이 사실 주님에게서 나오죠. 골로새서 2장 3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예수님 안에 지혜와 모든 보화들이 다 감추어져 있는 것이죠.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모든 필요한 것들이 우리들에게로 공급이 되어 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것이죠. 누가복음 13장에 보면 이런 비유의 말씀이 있습니다.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 한 그루를 심었습니다. 3년간 살펴보면서 열매를 얻으려고 했는데 열매를 맺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무화과 나무를 아십니까? 저는 어릴 때부터 무화과 나무 곁에서 자랐기 때문에 이 나무가 어떤 것인지를 잘 압니다. 절대로 그 무화과 나무를 베어가지고 이렇게 가구를 만들 수 없습니다. 그 나무는 그렇게 할 수 없는 나무입니다. 그냥 이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맺지 않으면 잘라서 불에 태우는 것, 뗄감 외에는 달리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무화과 나무는 열매를 맺어야 돼요. 3년이나 살펴보았는데 열매가 없으니까 주인이 포도원 지기에게 명령을 합니다. 잘라서 불에 던져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무화과 나무로 비유가 되는데 열매가 없으면 아무런 쓸모가 없는 사람이 성도가 됩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반드시 예수님에게 연결이, 언제 어디서나 연결이 되어 있어야 하고, 예수님에게서 공급을 받지 못하면은 맛을 잃어버린 소금이 되어서 길가에 뿌려져가지고 밟혀지는 존재가 바로 성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를 한번 보십시오. 성도가 성도의 맛을 잃어버리면은, 그러면은 일반 사람들보다도 더 못한 존재로 손가락질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나 때문에 땅에 떨어지게 되는 것이고, 우리는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으로 전락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는 반드시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포도원 지기가 찍어서 불에 던져버리라고 하는 그 주인의 명령을 들으면서 1년만 참아주십시오 부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열매를 맺도록 하기 위한 비책을 말씀을 했는데 누가복음 13장 8, 9절에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그때 찍어버리소서 그럽니다. 우리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상식적으로 이 포도원 지키가 한 말이 정상적인 겁니다.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열매에 집중을 해서는 안 되고 뿌리에 집중을 해야 합니다. 뿌리에 거름을 주고 물을 주고 땅을 비옥하게 하면서 기다리면 되는 것이죠. 열매를 맺기 위해서 가지의 조치를 취하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물론 가지치기는 해야 되겠지만은 가지에 영양주사를 주고 가지의 모양을 내고 가지에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하는 건 어리석은 것이죠. 가지가 열매를 맺으려면은 본체에서부터 공급받는 것이 있으면 그러면은 자동적으로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힐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면에서 가지가 본체에 붙어 있으면은 열매는 그냥 열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예수님에게 붙어 있는 여기에 집중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은 잘하는 겁니다. 이것을 제일 잘한 교회가 초대교회였죠. 초대교회는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는 이 부분을 잘했습니다. 우리는 초대교회 그러면은 3,000명이 회개하고 성령이 충만하고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돌아오고 심지어는 예수님을 죽였던 원수들, 제사장들조차도 예수님에게로 돌아오는 이런 역사가 일어났죠. 초대교회 그러면은 우리는 그러한 것들만 생각을 합니다만은 그러나 이러한 열매가 맺혀지기 위해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집중해서 했던 것에 우리가 더 집중을 해야 합니다. 그것만 되면은 지금 이 시기에도 하나님의 열매들은 충분히 일어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도행전 1장에 이들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이들만 남았습니다. 외롭죠. 힘들죠. 주변에서 압박이 들어오죠. 저 사람들 예수를 따르는 자들이라고 눈여겨보고 있는 그때 외롭고 힘들고 어려울 때 그들이 했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면서 마음을 같이하여 따라서 하겠습니다.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이것이 바로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쓸쓸하고 외로울 때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에 집중했었습니다. 그럴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이 임했죠. 그래서 그들은 성령이 임해서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교제하고 떡을 떼면서 기도에 오로지 힘쓰니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충만했을 때도 이들은 교만하지 않고 나태하지 않고 기도에 힘썼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일에 집중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3장에 보면은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와 요한이 제9시 기도 시간에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다가 나면서부터 안전병에 된 사람을 만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면서 이렇게 세웠습니다. 우리는 안전병이가 일어난 것을 보면서 막 박수치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데 우리도 이런 일이 일어났으면 좋겠다. 근데 그 이면에 이 사도들이 기도하는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기억을 해야 합니다. 평상시에도 이 사도들은 오로지 기도하는 일에 집중하고 있으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이것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랬을 때에 그냥 자연스럽게 일어난 현상들이 이와 같은 병든 자가 일어나고 많은 부흥의 역사들이 일어나고 이런 일이 일어났었죠. 4장에 가면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에서 부활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믿으면은 여러분도 예수님을 믿으면은 구원받을 수 있고 그리고 죽어도 부활할 수가 있습니다. 이 복음을 전하다가 이들이 옥에 갇혔죠. 그리고는 위협을 받습니다. 다시는 이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 가만히 두지 않겠다. 그런데 이들이 풀려나고 난 다음에 한 마음으로 소리를 높여서 더 담대하게 기도했습니다. 이들은 위기의 순간에도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을 선택을 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담대히 주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손을 내밀어 병든 자를 낫게 하시고 표적과 기사가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빌기를 다하매 이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얼마나 이들이 기도하는 일에 집중했는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기를 이들은 즐거워했었습니다. 그러다가 교회에 문제가 발생했죠. 5장에서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가 성령을 속이다가 현장에서 즉사하는 무서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6장에서는 헬라파 유대인들과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서로 이 재정적인 문제로 인해서 원망하고 분란이 일어났습니다. 보통 같으면은 잘잘못을 따졌겠죠. 당신이 잘못됐고 당신이 잘했고 이렇게 막 따졌을 텐데 사도들은 깨달았습니다. 성도가 많아지고 헌금이 많이 들어오면서 이들이 일이 많아지면서 분주해지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하는 것을 놓쳐버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들이 우리가 예수님 안으로 다시금 돌아가자. 우리가 놓쳐버렸던 기도와 말씀으로 다시금 돌아가자. 비책을 이렇게 내어놓았던 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기도와 말씀으로 돌아갑시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기도와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오로지 기도하는 일에 힘썼다 이 말씀처럼 여러분 기도하는 일에 집중하면은 그러면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될 것이고 주님으로부터 공급을 받아서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7장에서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 피투성이가 되어서 여기저기 다 터져서 죽어가면서 이 스데반 집사님이 했던 것은 하늘을 우러러 바라보면서 기도했었습니다. 죽음 앞에서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을 선택을 했습니다. 12장에 보면은 베드로가 내일이면은 잡혀서 처형을 받게 될 겁니다. 단두대에서 목이 잘리게 될 겁니다. 그날 저녁에 교회가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쓰고 있을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보내어서 베드로를 구출해내셨죠. 죽음 앞에서도 그리고 교회의 최대의 위기 앞에서도 초대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을 선택을 했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초대교회가 이처럼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었던 배경에는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을 선택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초대교회의 특징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자. 우리가 예수님 안에만 거하면 모든 것이 다 해결이 된다. 오로지 기도하는 것에 힘쓰면은 모든 문제는 다 해결이 되고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답답함도 해결이 되고 막혀있는 이 문제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해결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모범을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누가복음 5장 15, 16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지매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오되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여러분 이 모습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지향해야 할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오셨죠. 내가 이 일을 위해서 왔노라.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도 듣고 병 고침도 받고자 하여 몰려왔지만은 예수님께서는 물러가서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예수님의 사명보다도 예수님께서 친히 하셔야 할 이 일보다도 더 중요하게 여기신 것이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안에 거할 때에 이들에게 복음도 전할 수 있고 이들을 주님에게로 인도해 나갈 수도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인생에서 가장 소중하게 여기신 것이 바로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것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계십니까? 부서가 모이면은 회의를 너무 많이 하지 마십시오. 회의를 많이 하면 어디에 빠집니까? 회의에 빠지죠. 모여서 오로지 기도하는 일에 집중하시면은 여러분 주일학교 부서 교사들이 모이면은 우리 어떻게 하면 열매를 많이 맺을까? 그냥 간단하게 의논을 하시고요. 기도 많이 하셔야 합니다. 앞으로 이런 모임들을 많이 만들어 가려고 그럽니다. 모이면은 기도하는, 모이면은 오로지 기도하는 일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일에 집중하는 교회, 그런 부서, 그런 당회, 그런 우리 장로님들, 그런 우리 성도님들, 셀! 셀이 모이면은 제일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겁니다. 가정이 모이면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어야 하죠. 바로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이 모습, 이 모습을 여러분 안에 그림을 딱 그리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지만은 예수님께서는 물러가셔서 먼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안에 거하는 이 모습을 선택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삶이 다 그러했죠. 오병이어 엄청난 사건이었죠. 오병,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가지고 장정만 5천 명을 먹이는 엄청난 기적을 행하셨죠. 이 사건의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높였습니다. 예수님을 우리의 왕으로 세우면은 그러면 이 나라가 강성하게 될 것 같다고 예수님 우리의 왕이 되어달라고 막 이렇게 부르짖을 때 예수님께서는 빨리 다 보내셨습니다. 심지어는 제자들도 강을 건너서 배 타고 건너가게 하셨고 그리고 예수님 홀로 남으셨습니다. 가장 기뻐하는 시간, 가장 설레이는 시간, 가장 복된 시간 바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앉아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하셨습니다. 하나님 안에 가장 영광을 받을 수 있는 그 자리에서조차도 예수님은 다 물리치시고 하나님 안에 거하시는 것을 선택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은 탈진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넘어지지 않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최고의 영광의 자리에 올라가면은 넘어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을 포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을 늘 언제나 매일매일 선택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에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그랬죠. 즉 우리 눈에 보이는 이 현상 세계는 보이지 않는 것에서부터 나왔다라고 하는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어디에서부터 나왔는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게서부터 나왔죠.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공급을 받아야만 살 수가 있습니다. 한국 교회의 위기가 여러분 개인 개인의 위기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을 선택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찾아오고 있는 겁니다. 기도의 시간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 거하는 시간이 줄어들고 있는 것이죠. 대신에 일은 많아지고 일에 치이고 봉사에 치이고 그리고 맺히지 않는 열매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무엇인가 열매를 맺은 것 같은데 알고 보니까 모래성이고 그래서 스트레스를 받는 겁니다.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을 선택하는 성도는 평강이 있습니다. 바람이 불어와도 잘 넘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신들을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빙하가 든든한 이유는 위에 10분의 1만 있고 10분의 9는 밑에 있죠. 그 밑에 10분의 9가 있기 때문에 위에 그 10분의 1이 유유자적 떠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 거하는 잠잠히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는 이 시간이 많아져야 그래야 드러나는 우리의 삶이 든든하고 요동하지 않을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도 우리들에게 이 말씀을 주십니다. 너희가 열매를 맺으려거든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해야만 열매를 맺을 수가 있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수가 있고 너희가 내 제자로서 세상에서 인정을 받을 수가 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이 시간들을 여러분 많이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십시오. 무시로 주님과 더불어 교제하십시오. 시간을 정해놓고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죽음 앞에서조차도 최대의 위기 앞에서조차도 가장 큰 영광 앞에서조차도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넘어지지 않고 탈선하지 않고 유유자적하게 열매를 맺히면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